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는 지금 역사의 격동기입니다. 역사의 격동기란 말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또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즉 나라가 없어졌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살아남은 이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봐야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놓으면 내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놓게 만드십니다. 또한 더 이상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 자리에 밀어넣으셔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 계십니까? 나는 쥐고 싶은데 하나님이 놓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밀어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 가운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즉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이 법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 이 법령을 만들었던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은 이 법령을 만든 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건대 미워함이 없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감정이 다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된 후에 평소처럼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다시 잘 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세 번 습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이거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을 버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기도한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요지가 아닙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늘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환난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다리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놓쳤지만 10절 보면 10절에 긴 절이지만 마지막 그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사자 앞에서도 또 하루에 세 번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형통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왕이 세 번 바뀌어도 내가 살아남았고 지금 또 다른 왕국이 세워졌음에도 나는 이인자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내게 벌 주셔서 사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자굴에서 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는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에도, 나의 형통과 환난에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절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빈센트 마가렛 코세트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1940년경에 중국의 선교로 헌신하신 부부입니다. 1940년경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중국의 시대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랬듯이 이 빈센트 마가렛 부부도 중국의 가난과 그리고 그곳에 만연되어 있던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했을까요? 조금씩 조금씩 열기 시작했더니 아주 소그룹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교회라고는 하기 힘들지만 성경 공부 그룹 모임 정도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로 발전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때가 바로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라. 그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려 하는데 하나님 남게 해주세요. 네, 기독교를 뿌리채 뽑으려는 이 공산당의 목표가 이 선교사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이길낼 수가 없었고 결국 공산당의 원대로 이분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려 40년간 한결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중국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사역했던 그 땅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모였던 그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중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다시 그곳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 교인이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천 명이 된 교회에는 이미 개척을 해 주었는데 여러 교회를 개척해 주었던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부부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 부부의 기도와 교회의 부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찾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에 민감합니다. 중국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사실 다니엘 시대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굴에서 뚫려 있었던 어떤 빛을 향해 뚫려 있었던 그것을 번역하는 가운데 창문이라 했습니다. 즉 그것을 논쟁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40년을 꾸준히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 봤더니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응답받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 응답받은 비결을 알고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듣고자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비결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지 공식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기도의 공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바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이 선교사 부부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냐? 그것도 좋지 않은 접근입니다. 선교사 부부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과 진실함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왜 낙심하는가?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기도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의 나이 39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였고 그가 죽은 때가 54세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때 어떠한 이야기를 삽입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때가 12세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39세에 죽게 되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전까지 모든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메시아를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다시 오실 그냥 오실 메시아, 메시아를 전달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신실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므낫세를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흐르는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교회의 모든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원함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기도하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법령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더라도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유로울까요?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평안할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다니엘은 말할 수 없는 번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요 죽음을 선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기 위해서 다니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야 했을까요? 가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진실한 기도가 지금 다니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리오가 새벽에 찾아와 무사한가를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세 번째 줄입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다리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서 그리고 새벽에 찾아와서 밤새 잠 못 자고요. 자기가 집어넣어놓고서는 잠 못 자고 찾아와서 괜찮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화가 나서 나 괜찮다. 내가 죄가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오 앞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무죄함이 나의 명백함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가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앞에서 우리는 다 남탓합니다. 나는 무죄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행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괴로운 일이,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조지 뮬러를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기도 응답, 기도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5만 번만 응답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응답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우연이 없음을 압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와 위험 속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그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으니까, 기도가 절실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운 앞에 다니엘처럼 설 수만 있다면,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죄가 없다. 명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상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서, 은혜를 보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큰 걸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인정하시는 것, 그것은 기도 외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재물이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면 됩니다. 그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놓쳐서 죽는 것이지 상황이 안 좋아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상황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자, 그럼에도 하나님을 구하자,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뉴욕의 축복의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곧 더위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위 때문에 가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결실이 멈추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축복의 나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환경을 바꾸고 기도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은혜로 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합니다.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